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냥 쉽게 이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처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땅으로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동일한 은혜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특별히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언론에서는 연일 교회 예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기사가 나오는데 일부 신천지나 교회가 잘못한 그런 모습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끌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 삶에서 드러내고 이웃에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헛된, 잘못된 비방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위험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신앙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도들과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개인적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카에서 행한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데살로니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된 것은 그냥 그가 무작정 가다 보니까 데살로니카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누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에 이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가, 그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 그가 큰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큰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가 빌립보를 떠나서 길을 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치고 그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사이에 있는 두 도시인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는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암비볼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아볼로니아에서도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것을 굳이 기록하였는가? 라고 할 때에 바울이 아무 곳에서나 발길이 닿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갔는가? 라고 할 때에 그는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신의 여정을 인도함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에 그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과 자의적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곤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침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내 삶을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도 알게 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뭐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갖췄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훈련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헛된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적한 환경을 주시고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길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려 내 자신의 길이 아니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장이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참 가기 싫고 하기 싫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전을 읽어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주위 사방에서는 악한 괴물들이 자기를 삼킬 듯이 울부짖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유혹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 한 발만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위험한 길을 그가 한 걸음씩 조심조심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미 자기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부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과연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보다 이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그 가장 중요한 국도인 이그나시안 국도가 지나가는 곳에 있었고 거기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전 답사를 하고 지리적인 것을 다 알고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지도를 갖고 아 여기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례는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에 온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네가 성경을 읽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은 그에게 성경 읽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네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서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 이 바로 강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에 있는 이 회당에 과연 그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는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몇 개의 이 성경만 가지고 있었지 전체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성경을 강론하였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경이 구전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죠. 다 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성경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그가 어떤 성경을 외우고 강론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는 시편의 고난의 그 시라든가 아니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그가 그곳에서 외우고 그리고 이것저것 성경 구절들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가 한 구절 한 구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 그는 거기에 가서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매우 지혜로운 이 전도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관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외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그의 능력으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감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는 결코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네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마치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신관은 뭐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들은 인간과 같이 변덕스러운 그리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들인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신이면서도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실망하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집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더디 믿고 있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외적들을 무찌르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살다가 그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가 사망에 매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인지를 그가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확신으로 그가 이것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가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저런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꿈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감겨졌고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집회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즉시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힘써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강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그런 지식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이 온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그가 쥐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단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증거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나 보자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다 듣고 판단하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사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하여 피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였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읍장에 끌고 가서 그를 고소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소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화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참 비열한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렇게 거짓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고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의 왕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비열한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말로 속이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서 근거 없는 비방과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가 거짓 비방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영적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거짓 고소에 두려워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행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